세계 뉴스입니다. 5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제47대 대통령이 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인물입니다. 연임에 도전했던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임하지 않고 두 차례 임기를 나눠 수행하는 대통령은 22대와 24대를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복귀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경제를 비롯한 민생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미국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 일자리와 경제를 지목한 것으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식시장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르고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등 표면적인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로이터는 해설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내내 물가 상승률은 관계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목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히스패닉 유권자들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저소득 가정들이 트럼프의 이번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4년 전보다 지금이 사는 게 낫냐고 유권자들에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지난 3일 막판 유세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한 건가 물어도 도널드 트럼프라고만 답한다고 비꼰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이 민생 대책은 내놓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로만 일관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세장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발언을 모은 음성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물가 관련 민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 심판론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는 현 정권의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게 됐다는 게 주요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선 다음 날인 6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주요 통화 6개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69% 상승한 105.12를 기록했고 7월 3일 이후에 최고점인 105.44까지 도달했습니다. 또한 N달러 환율은 150N을 돌파해서 7월 30일 이후 최고점인 154.48엔까지 갔습니다. N화의 경우 일본 당국이 개입해 가치를 지탱했던 올해 초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부가 투기 움직임을 포함한 외환시장 동향을 긴박하게 주시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00원을 넘었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8시 20분쯤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대에 이른 것은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 밖에 중국 위안화, 멕시코의 페소화, 그리고 유로화의 가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직 고위관리가 외국 정보기관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중국 당국이 6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중국 정부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있는 장 모 씨가 재직 당시 취득한 국가 기밀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외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뒤 금전을 받은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 경질 사실을 발표하면서 전쟁 중에는 어느 때보다 총리와 국방장관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대통령 3선에 도전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경합주를 장악한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2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한국계 연방 상원 의원도 탄생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정치 사회적 분열과 양극화가 심했다는 평가입니다. 성별, 인종, 종교 간 차이와 갈등이 뚜렷했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평북과 함경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 영상 3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는데요. 함지하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는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한 후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겼습니다. 이어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펜실베니아의 선거인단까지 확보하면서 사실상 승기를 굳힌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렸지만 개표 중반을 넘어가며 모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경합주 중 일부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이들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17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승리했지만 사실상 경합주에서 패하면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 2시 40분경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마련된 행사장 연단에 올라 이것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으로 또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특별한 영광을 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또한 이번 대선 과정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경을 고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밤 이유가 있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애물을 극복했고 이제 가장 놀라운 정치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시민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선사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and with every
이어 이것은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미국 의회 앞에서 취임식을 갖고 47대 미국 대통령직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딛고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한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인물인지 안준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1946년 6월 미국 뉴욕 퀸스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이민자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사립기숙학교인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이어 뉴욕 포드엠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후 명문 펜실베니아대 왓튼스쿨로 편입해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아 뉴욕 심장부 맨해튼에서 수익성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1980년에는 파산한 호텔을 인수해 완전히 새로운 호텔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했고 198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의 문을 열며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자의 순자산 가치를 7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부동산 업계를 뛰어넘어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1996년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여 2015년까지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 미스틴 USA 등 미인 대회를 주관했습니다. 2004년엔 MBC 방송의 리얼리티 쇼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이자 진행자 역할을 하면서 You are fired, 넌 해고야 라는 독설로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정계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그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제명을 받았고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당선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그의 승리를 일자리를 잃고 밀려난 백인 저소득층이 주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에 따른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란 기치 아래 4년 재임 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파리 기후협약, 이란 핵 합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동맹조차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해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과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무역 전쟁을 벌였고 한국에도 미한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협박해 재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이어지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이른바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김정은과의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now I got along with the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승복하지 않았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엔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바이든 대통령 승리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의사당을 습격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일주일 만에 미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2019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매개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받은 데 이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하원에서 탄핵 소추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와신 상담했던 트럼프 당선자는 2022년 11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경쟁자들을 초반부터 압도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도 계속됐지만 그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하며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4건에 이르는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는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에 대한 총 4건의 형사기소 사건 관련 공판 절차는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이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정적 탄압 차원에서 자신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암살 기도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중 총격을 받았지만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총격 현장에서 단상 아래로 몸을 피했다가 상황 정리 후 이동하면서 성조기 아래에서 주먹을 치켜들고 지지층에게 싸우자고 외쳐 극적인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골프장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용의자를 제압하면서 암살 위기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이면 78세의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또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첫 임기 이후 낙선했다가 재선에 성공하는 징검다리 집권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 수차례 자신이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미한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 그들은 머니머신을 가지고 있다며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들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도 실시된 가운데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은경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공화당이 일찌감치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1대 49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공화당은 웨스트버지니아와 오하이오 등지에서 승리하면서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51석을 확보하면서 자정 직후 다수당 지위 탈환을 확정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일찌감치 추가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무소속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의 은퇴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공화당 후보 짐 저스티스 현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인 글렌 델리엇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오하이오에서는 클리블랜드 사업가인 버니 모레노 공화당 후보가 3선 현역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을 제치면서 추가 의석을 보탰습니다. 또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브라스카에서 각각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릭 스콧 상원 의원, 데브 피셔 상원 의원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원은 이번 선거에서 총 34석을 새롭게 뽑았는데요. 이 중 민주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23석이나 되는 반면에 공화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11개에 불과한 데다가 또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얼마나 더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상원 선거에서 또 가장 주목받는 경합주 중 하나가 몬태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3선 현역인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 의원이 자산가인 팀 쉬히 공화당 후보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상원 경합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판이 가장 늦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또 한국계 미국인들이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앤디 김 하원 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에 도전한 앤디 김 의원은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시오 공화당 후보를 일찌감치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I'm really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42살의 김 의원은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나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인지조도 되게 대폭 넓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 의원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오랍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주목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네. 201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하원에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이 매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쓰는 등 미국과 한국 동맹에 대한 그 미국의 강력한 지지 및 또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도전한 자리는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이 18년 동안이나 유지했던 자리인데요.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이 재임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와 상황 등 여러 가지 정보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의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언론들.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굳어지자 다소 의외의 결과란 반응이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되는데요. 앞으로 대선 기간 중 드러난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영규 기자와 김시영 기자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당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전을 펼칠 걸로 예상했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승리로 굳어지는 걸 보면서 다소 의외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카멀라 해리스 선거운동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는 제목으로 기자들의 대담을 게재했는데요. 대담에서 루스 마커스 기자는 초기 결과에 당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정치인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들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반면 훌륭하고 절제된 선거운동을 펼쳤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폭스뉴스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그들이 누군지, 무엇을 옹호하는지, 그리고 왜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거부라는 주장인데요.
네.
유권자들은 더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세금 인하를 강조하는 새 경제 정책을 원하고 있고 장벽을 완성해 불법 이민을 가능한 많이 없애길 원하며 범죄 문제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가정과 경제, 중동이나 유럽 등의 해외 문제에서도 적들과 맞서 싸울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네. 예. 김 기자, 또 당초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많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죠. 당초 미국 언론들이 두 후보가 박빙 대결을 펼쳐서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바로 오늘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예상보다 빨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굳어져가면서 다소 의외란 반응들입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몇 주 동안 미국인들은 이번 대선이 박빙일 것이라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모든 경합주행에서 접전 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근데 결과가 명확해지고 승자가 발표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개표가 시작된 직후 몇 시간 동안 분위기가 점차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나라 전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이 같은 결과에 다소 놀란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패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미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패인 분석 관련 대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에만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이 위험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유권자들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원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필요했는데 그런 이유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한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하면 현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 이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에 사퇴하고 강력한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 경선을 치렀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훌륭한 후보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유권자들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 알려질 1년의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죠. 기자들은 역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작에 물러서지 못한 게 큰 실수였다고 기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들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험난한 여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이 예비 경선의 모든 가능성을 끝냈다는 거죠. 나이의 한계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가 사퇴한 건 이타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이전에 보였던 이기심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자격을 치명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이번 대선 자체가 미국의 패배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미국은 분열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USA Today는 이날 트럼프의 압도적 득표는 미국이 이미 패배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층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면서 논리적 사회라면 그가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테지만 미국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설사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패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쉽게 반칙을 범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 경험했던 극심한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폭스뉴스는 사설에서 극심한 분열을 겪었었다면서 미국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측의 강력함을 고려할 때 공화민주 양당 모두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 심각하고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도자들이 국내외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패자는 바로 미국 국민 전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정치적 양극화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언론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재연 등을 들어봤습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투표장 안팎에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의 이모저모를 김영규 기자와 노시찬 기자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선거일인 5일, 어제였죠.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수도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투표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제각각이었죠. 그게 흥미롭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총 6개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빠른 동부와 가장 느린 하와이 사이에는 5시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와이는 오전 7시에 투표를 시작했지만 이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정오에 해당합니다. 또 주와 도시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투표는 25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독특한 전통을 가진 딕스빌 노치라는 마을도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한 곳이 바로 미국 뉴 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였습니다. 이곳은 선거 당일 자정에 투표소 문을 여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투표 시작 시각이 오전 6시에서 7시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먼저 투표를 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 마을 주민, 즉 유권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개표 결과도 다른 지역에서 선거가 한창인 5일 오전에 공개가 되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씩을 얻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표는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이 전반적으로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경합주인 조지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주의 일부 투표소에 가짜 폭탄 위협의 이메일이 전송이 돼서 일부가 일시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의 두 투표소에서는 관계자들이 대피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요. 그로 인해서 투표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 이메일이 러시아 도메인에서 발신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선거의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주 방위군이 배치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총 18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이는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정 후보의 당선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반발 시위가 있었죠.
네.
주 방위군 배치 외에도 워싱턴 DC와 주요 도시의 일부 상점들은 폭력 시위나 약탈에 대비해서 창문을 합판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또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우편 사전투표가 크게 증가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약 8,476만 명, 즉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예상 유권자 약 1억 6천만 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대선 때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요. 2016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우편 투표는 밀봉된 봉투를 하나하나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노시찬 기자와 김영교 기자의 대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즉 간접선거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투표인단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은 각 주별로 할당된 특정 수의 선거인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일반 유권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간접선거입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일반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 대표를 선거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의원 2명과 해당 주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할당된 연방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인데요. 연방 상원 100석과 하원 435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3석입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 주로 54명이고요. 제일 작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등으로 각각 3명씩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당은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갈 당원을 선발합니다. 유권자들은 각 주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지만 실제로는 그 후보자가 선택한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는 셈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각 주의 선거인단이 연방 수도 워싱턴 DC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미국 대부분의 주가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제도란 한 후보가 주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에서 한 후보가 51%를 얻고 다른 후보가 49%를 얻었다면 그 후보가 텍사스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대선 당일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전원을 획득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예외적으로 비례 배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주 전체 득표와 각 선거구 득표를 조합해서 선거인단 표를 나누어줍니다.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두 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한 표씩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이 방식은 전체 주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후보도 일부 선거인단 표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는 선거인단 수, 매직 넘버라고도 하는데요. 몇 명을 확보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매직 넘버를 획득하지 못하고 선거인단 수가 정확히 절반인 269명으로 나뉘면 연방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다시 선출을 하고요. 상원은 부통령을 뽑습니다.
네, 과거 대선에서도 이런 승자 독식제가 당락을 좌우했었죠.
네,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전국 득표율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선거인단 표를 통해서 당선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인구가 많은 주에서 소폭으로 패배하고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전체 득표에서는 밀렸는데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2000년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도 전체 득표는 상대인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보다 많았는데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서 결국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네.
결국 각 주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선거인단을 싹쓸이해서 총 득표수와 관계없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네, 후보들이 경합주에 공을 들이는 것도 바로 이 미국 특유의 선거인단 제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무작정 많은 표를 끌어모으기보다 선거인단 수 확보를 위해서 주별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자 독식의 영향으로 경합주들이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후보자들은 경합주에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네.
이 다수 득표자의 의사보다는 특정 주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반씩 갈리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 7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은 총 93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펜실베니아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인 19명이 걸려있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다음으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각각 걸려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9월에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선거인단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미국인이 60%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주별 대표성을 보장해서 소수 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각 주가 고르게 참여해서 각 주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죠.
네.
또 이 제도는 미국의 전통적인 연방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각 주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주의 힘에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 선거인단 제도 옹호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선거인단 제도는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주에 공을 들이도록 하고 한 주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정치 사회적 분열과 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치러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진영, 성별, 인종, 종교 등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뚜렷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단합과 통합의 비전 제시를 통해 하나의 미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Take a look what happened. Over.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러한 폭력적 행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극단적 폭력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트럼프의 분열적 언행이 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등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는 미국 정치와 사회가 처한 심각한 분열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대선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은 올해 초 발표한 2024 주요 위험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최대 위험 요인으로 대선을 앞둔 미국을 꼽으면서 올해 대선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고 지난 15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민주주의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떤 쪽이 승리해도 미국의 정치 사회 제도에서 분열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꼽힙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의 3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견해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75%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벤더빌트대의 지난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현재 민주주의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 상대 진영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럿거스 대학의 지난 1일 조사에 의하면 미국 유권자의 80%는 앞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양극화는 정치 세력 간 이념 갈등을 넘어 지지자 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 정당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민주당 지지자 비율은 1994년 21%에서 2022년 62%로 크게 늘었고 공화당 역시 17%에서 54%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AP통신과 시카고대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8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미국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고 공화당원의 82%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가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내 광범위한 이념적 분열을 반영하듯 극명하게 반대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각 진영 간 지지자들의 정책 선호도를 다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드러지게 확인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지난 9월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제, 이민, 폭력 범죄 해결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국경 문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11월 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November the American people are going to compare these records and they're going to tell Bozar Harris you have done a horrible
이들 중 인종적, 민족적 불평등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8%와 1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자들은 의료 문제 해결과 대법관 임명, 낙태 문제 등이 주요 이슈라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 권리에 대한 지지가 대선 투표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고 선거 기간 중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Who believes in reproductive freedom will stop Donald Trump's extreme abortion bans.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 중 경제가 주요 현안이라고 답한 비율은 68%로 공화당 지지자들에 비해 낮았으며 이민 문제도 39%만이 동의했습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미국이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고 있다는 여론조사는 또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학이 3일 발표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유권자와 3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 대학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농촌 지역 유권자와 백인 유권자,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결과는 해리스 부통령이 도시 지역과 진보적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적 성향의 농촌 지역 및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 뚜렷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내 지역과 계층 간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지지자들의 이념 대립이 일반 대중들의 분열을 부추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정치인들도 이에 편승하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 세도우 루이제나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와 같은 현상 또는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언행은 각 국가의 민주적 구조를 더 위협할 수 있고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an assassination attempt on a leading candidate might be more threatening in terms of the democratic structures of those
그러면서
states.
대선 결과에 따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자세를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보이는 것부터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라 페리 버지니아대 밀러 센터 정치학 교수도 이날 VOA에 이번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등 충격적 사건으로 가득했다면서 이것이 미국 유권자들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we haven't had the best look in the last few weeks or even the last few months, but I'm always an optimist and I think the United States, remember, we are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분열이 아닌 단합과 통합의 비전을 미국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까지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남은 주요 일정을 안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5일 전국적으로 실시됐지만 이것으로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각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5일 실시된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선거인단을 뽑은 셈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선거구별로 그 결과를 발표한 다음 주 전체의 선거 결과가 공표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단이 구성됩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각 주별 연방 상하원 의석수에다 수도 워싱턴 DC에 할당된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의 주지사나 행정 책임자는 12월 11일까지 유권자 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가 획득한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 후보가 주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7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때 각 주의 주지사들의 입회하에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 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간혹 지지하기로 약속한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반란표가 나오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모두 538석의 선거인단 가운데 매직 넘버라고 불리는 270석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인단 수가 정확히 절반인 269명으로 나뉘는 결과가 나오면 연방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부통령은 상원이 결정합니다. 이후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오늘 12월 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해야 합니다. 이로써 선거인단의 임무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어 내년 1월 3일 새 회기를 시작하는 연방의회는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선거인단 표를 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선출되는 겁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거행되며 새로운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미국 헌법 제2조 1항이 규정된 대로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후 정책 비전 등을 담은 취임 연설을 한 후 당의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한편 당선인은 취임에 앞서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임명합니다. 또한 전임 행정부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으며 정권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조달청은 당선자 측에 사무실과 집기, 인수 과정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각료 인선입니다. 국방과 외교, 재정 등 각 주요 부처 장관을 내정해 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장관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층 등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har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 영상 3도에서 15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평양과 남포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로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낮 최고 12도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하루 종일 구름의 양만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신주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낮 최고 12도까지 오르겠고 중강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강계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맑습니다. 개성 기온은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낮 최고 14도입니다.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낮 최고 12도, 신계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함경도, 양강도, 강원도 기온은 함흥 1에서 14도, 장진 영하 7도에서 8도, 원산 2도에서 15도, 청진 영하 2도에서 10도, 해산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다가 먼바다는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막대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2m로 일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5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제47대 대통령이 될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인물입니다. 연임에 도전했던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임하지 않고 두 차례 임기를 나눠 수행하는 대통령은 22대와 24대를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복귀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 경제를 비롯한 민생 문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미국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 일자리와 경제를 지목한 것으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오르고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등 표면적인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높은 물가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로이터는 해설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내내 물가 상승률은 관계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목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히스패닉 유권자들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저소득 가정이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4년 전보다 지금 사는 게 낫냐고 유권자들에게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지난 3일 막판 유세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건가 물어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라고만 답한다고 비꼰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이 민생 대책은 내놓지 않고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세장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발언을 모은 음성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물과 관련 민생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 심판론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는 현 정권의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게 됐다는 게 주요 매체들의 평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ABC 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반 바이든 임기에 관해 당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무엇이 달랐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 떠오르는 것이 없다. 나는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결정에 참여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해리스는 변화를 줄 수 없는 후보라는 공격 소재를 트럼프 쪽에 제공했고 민주당에서도 큰 실수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선 다음 날인 6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주요 통화 6개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69% 상승한 105.12를 기록했고 7월 3일 이후 최고점인 105.44까지 도달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50엔을 돌파해 7월 30일 이후 최고점인 154.48엔까지 갔습니다. 엔화의 경우 일본 당국이 개입해 가치를 지탱했던 올해 초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정부가 투기 움직임을 포함한 외환시장 동향을 긴박하게 주시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00원을 넘었습니다. 6일 오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은 8시 20분쯤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대에 이른 것은 지난 4월 16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 밖에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화, 그리고 유로화 가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관한 우려가 반영되며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우량주 그룹인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무려 1372.55포인트 상승한 43,594.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직 고위관리가 외국 정보기관에 국가기밀을 유출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중국 당국이 6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중국 정보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모 씨가 재직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외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뒤에 금전을 받은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의 경질 사실을 발표하면서 전쟁 중에는 어느 때보다 총리와 국방장관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수개월 동안 국방장관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